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방 백성들까지 초대를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달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해서 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조금 있으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내다보고 있어요? 유다는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니까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니까 해방이 돼서 돌아가는 모습이라 기쁨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기쁨을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대대로 이어서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못 먹어서 영양실조를 걸릴 수도 있었겠고 여기저기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부러지고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와야 되는데 힘들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게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안쓰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지구상의 지도상에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놓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위대한 초대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죠. 유대인들도 들어가지만 이방인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유대인들의 그 구원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목을 이 위대한 초대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첫 번째 제목을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야 그러니까 와야지 라고 지금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둘 다 놓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부르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경건해서 그런 분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좀 못된 사람이라 제 주변에 아이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제가 선을 거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다들 모르는 척하고 들으시는데 하여튼 뭐 친구들 중에 또 혹은 뭐 친척들 중에 뭐 가깝지는 않지만 아이씨 이러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아니 못 믿을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실 것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이방인들, 젠타일들 구원 못 받아. 아이 쟤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저거는 쟤네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쟤네들은 부정한 백성이고 쟤네들은 율법도 없고 쟤네들은 할례도 못 받았고 쟤네들은 엉망진창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유대인의 생각에는 쟤네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이 신약에까지도 왔잖아요. 신약시대까지 왔는데 그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태동이 됐잖아요.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나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났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 무슨 성경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가 이 네시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도록. 아니 이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고넬료는 어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 집 가라. 그 집 가서 복음 전하라. 아니 그 여기 지금 로마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요? 더러운 것을 내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뭐 이딴 소리 했었잖아요. 근데 이끌림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게 지금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난리가 났어요. 논쟁이 붙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뭐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겠느냐? 아 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저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할례를 할까 말까 이거 갖고 또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었던 거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로는 그러고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제사도 드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십일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모든 거를 다 하는데 어유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들이매맞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아니 쥐들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을 바라보면서 야 니네들 염치가 있지 니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서로가 그런 갈등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던 실체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기 전에 이미 교회들이 개척을 해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를 보냈어요. 그 로마서 안에 11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30절 31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인 가운데 들어갔지만 저 사람들도 이제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 니들 한번 생각해봐.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네들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잖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비록 다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 두셨을까? 그대로 두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그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제서 그냥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기다려요? 바짝 두 손 들 때. 내 주변에서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 믿을 바야 내 주먹을 믿어야지. 예수가 최고야. 돈이 최고지. 라고 자랑질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뒤통수를 한 대를 쳐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세요? 납작히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3절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구원 받았어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 안 하실 것 같은데 구원받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어요. 내 생각과 내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그 높음은 우리가 절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도 이사야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그들이 멀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아서 종살이를 하고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그 길이지만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획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0절과 11절을 통하여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비유를 들고 계시는가 하면 비와 눈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물론 뭐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기체화되잖아요.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거는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빗물로 왔다가 빗물로 하늘로 올라가는 길 없죠. 눈으로 왔다가 눈으로 하늘로 가는 건 없잖아요. 그 비와 눈이 오면 녹아서 혹은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식물의 뿌리로 접근하게 되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전달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Oops, 잘못했네. 내가 my mistake.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시 갖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땅속에 빗물이 들어가고 눈이 녹아서 들어가서 뿌리에 접근하고 또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을 스며들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시키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창세 전에 내가 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전에 택함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니 난 너를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 넌 너무 말 안 듣는다. 야, 넌 좀 심한 거 아니니? 야, 호적에서 파자. 너하고 나하고 모르는 사이로 하자. 그리고 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 목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하고 친교실에 붙여있던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붙여있잖아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4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십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인받고 인장을 찍은 그 초대장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갑니다. 그 길이 기쁨의 길일까요? 슬픔의 길일까요? 그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영광의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시온 즉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대를 이어서 종살이 한 거 아니에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뜨거운 불에 들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고 허리가 굽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몸은 다쳤어요. 몸은 아파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니까. 영광의 길이니까. 그런데 그때 걸어갈 때 비록 다리 한쪽은 못 써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의 길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쁨의 길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특별히 49장, 40장, 35장 이런 부분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길로 갈 때 그리고 악한 짐승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사막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막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없어요. 어떨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대로를 열어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생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치고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비록 지금은 힘들어서 빌빌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갑니다. 넘어갈 수 없는 산과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거나 동굴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길이 없는 사막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주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악한 짐승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3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돌아오되 노래하며 돌아옵니다. 시온이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왜 살맛이 나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장사가 잘 돼서 살맛 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서 살맛 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뭐 박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그룹의 사장이 되고 그래서 살맛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맛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조금 억울해도 괜찮아. 조금 아파도 괜찮아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기쁨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고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박수를 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기쁜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는 게 힘드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서 힘든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만 보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힘든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문제인 것을 인식을 했으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길은 변화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쁨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변화인가 하면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어졌고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아주 몹쓸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이 영광의 길, 우리가 받은 이 초대장,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죄의 종의 가운데에서 억눌려 있었던 우리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식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 탄식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다시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뭐라고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끔씩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이 자연 만물에서 가시나무가 일어나고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18절에서 19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살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머리,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회복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오고 화석류가 찔레꽃을 대신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자연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디를 묘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새 땅, 새 하늘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하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을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스티븐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쓰고 프레드릭 위더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써서 만든 대곡이 하나 있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한글로 제목이 거룩한 성이고요. 영어로는 The Holy City입니다. 그 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성에 우리는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오늘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 할지라도 That's okay. 견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